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오늘 중국에서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이들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이탈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탈북민의 안전과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서부 대도시 소재 한 북한 식당의 20대 여자 종업원들은 최근 탈출해 태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이들이 3명이라고 언급했다가 다시 인원수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는 이들은 조만간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의 일정이 그대로 공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100년의 여정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베트남 정부 관리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인권 문제 등 매우 민감한 현안들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는 베트남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공산당 이외 후보들에게도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권리를 옹호한다 해도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에는 100여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으며 지난주에도 추가로 몇 명이 더 체포됐다고 베트남 활동가들은 전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이 오늘 새벽 국경마을 이도메니에 들어선 비공식 난민 수용소에 대한 강제 해산 절차에 나섰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약 8,400여 명의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 병력 4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난민 수용소가 임의로 들어선 곳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국경 통과소 부근으로 마케도니아 당국이 국경을 폐쇄했던 지난 3월에는 난민 수가 1만 2천여 명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난민들 대부분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싱가포르 당국이 자국 내에 개설된 스위스 은행 BSI 지사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BSI는 말레이시아의 국영 투자 회사인 원 MDB 자금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 당국은 BSI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심각히 위반하고 은행 업무에 대한 부실 감독과 일부 은행 직원들의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법무부도 BSI 조직 내부에 손실금 발생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국영투자회사 원 MDB는 40억 달러의 자금을 유용하고 나짐라장 말레이시아 총리의 개인 계좌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이체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코카콜라 현지 공장이 설탕 부족으로 인해 일부 음료 생산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코카콜라사 대변인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설탕 공급 업체들로부터 원료 부족에 따른 공장 가동 일시 중단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탕의 주 재료인 베네수엘라의 사탕수수 농장들은 생산 비용 증가와 정부의 가격 통제, 비료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최근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또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식량 부족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리 생산량도 급격히 줄면서 자국 내 최대 맥주 제조회사인 엠프레사스 폴라사는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미얀마 북부의 옥광산이 붕괴돼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AP통신은 구조대원의 말을 인용해 시신 12구가 발견됐지만 몇 명이 매몰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카친주 파칸트 지역에 발달한 옥광산 인근의 토사더미가 붕괴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옥을 출토하는 과정에서 파헤쳐진 흙더미와 돌덩이 등 잔해가 높게 쌓여 산을 이룬 곳에 최근 폭우가 계속되면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 근무하던 북한 여종업원의 탈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이탈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베트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행위를 차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상대방이 합의를 방해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또다시 탈출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산시성 시안에 있는 식당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탈북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최근 탈출했다는 한국 내 인터넷 매체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몇 명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이탈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탈북민의 그 안전 문제, 그 외교적인 문제, 주변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들 종업원들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끝난 뒤인 지난 16일쯤 탈출해 현재 태국 모처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탈출한 종업원들은 두세 명으로 알려졌고 이들이 탈출한 지역은 산시성 시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탈북지원 활동가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시안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 종업원들 3명이 지난해 가을부터 탈출을 고민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탈출한 이들과 동일 인물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식당에서 일하며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했고 한국 사정도 알게 되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안에는 현재 평양 은반관이라는 같은 이름의 북한 식당 두 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는 23일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들 여 종업원들의 탈출 사실을 전하면서 이들이 시안이 아닌 상하이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 지원 활동가는 상하이에 있는 식당들을 확인해봤지만 그런 흔적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상하이 일대 북한 식당 12곳 대부분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상하이 지역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것은 아닌 듯하다는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측의 답변도 전했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은 외화벌이 일꾼으로 출신 성분이 좋고 북한 내에서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탈출은 지난달 초 중국 닝보의 류경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엘리트층으로 분류되는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잇따라 탈출한 데 대해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 해외 식당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한이 지금 뭐 대북 제재 때문에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막히니까 자꾸 무리한 방법으로 이제 계속 그 뭐 달러 수준을 압박하니까 우선 그게 아마 제가 봐서는 직접적인 동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남 교수는 또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몰래 술을 팔다 적발됐던 북한 외교관들이 여전히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당량의 두 배가 넘는 위스키와 맥주 등을 반입해 외교관 차량으로 배달 판매하고 있는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주류 밀매로 추방 압박까지 받았던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여전히 이를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대북 소식통은 23일 BOA에 북한의 이슬라마바드 주재 대사관과 카라치 주재 경제무역참사부 직원들이 최근까지도 주류 밀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통과 시 외교관 컨테이너에 대해선 검사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할당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를 반입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주스나 식료품 등을 들여오는 것처럼 품목을 허위 기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음주를 금하는 파키스탄은 현지 주재 외교관에게 직급별로 할당량을 정해 분기별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 주재하는 14명의 북한 외교관들은 분기당 7,800리터, 1년에 31,000리터까지 구입할 수 있지만 번번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재국의 행정처리가 오래 걸리는 점을 이용해 이미 북한으로 귀임한 직원까지 공관원 명단에 포함시켜 할당량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의 북한 대사관 측은 F8 구역에 구입한 일반 주택에서 현지인들에게 술을 몰래 팔아왔으나 이 장소가 많이 알려지자 4, 5년 전부터는 북한 공관 외교관 차량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배달 판매를 해왔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주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특정 주류 판매상과 결탁해 주문이 있을 때만 내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 경우 노출될 위험이 적어질 뿐 아니라 주류 판매상이 은밀히 사들인 주류까지 보관하는 창고 역할까지 대행하는 이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세로 $35가 채 안 되는 조니 워커 위스키 한 병이 파키스탄 암시장에서는 $70에 거래됩니다. 또 면세로 $20 수준인 하이네켄 맥주 한 상자가 암시장에선 $120에서 $150에 거래돼 북한 외교관들은 구입가의 6배에서 7배의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이런 방식의 주류 밀매를 통해 북한 외교관 한 명이 1년에 약 $100,000가 넘는 외화를 벌고 있으며 공관 운영과 생활비를 제외한 절반 정도를 북한의 충성자금으로 상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외화가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강화된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주류 밀매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카라치 수사당국은 지난 2013년 주류 밀매에 연루된 노주식 북한 무역 참새 추방을 건의했으나 파키스탄 외무부는 결정을 계속 미루다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행위를 차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베트남 관계 현황 설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은 지난달 27일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하던 최성희를 추방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영유권과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 4월, 두 나라의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지난 3월 4억 9천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었습니다. 지난 3월은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북한 제재에 돌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지난 4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들어 중국의 북한 제재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북한과 중국의 전체 교역액은 4억 2,94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줄었습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이 분석한 중국 해관 총서의 북한과 중국의 4월 교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1억 6,138만 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22.3% 급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품목 가운데 석탄은 7,22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3%나 줄었고 납은 456만 달러로 16.1%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을 비롯한 귀금속류는 37% 감소했고 특히 중국이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티타늄의 경우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철광석은 오히려 19.4% 증가했고 아연은 570만 달러로 무려 68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아연 수입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북한이 금지되거나 제한 품목이 아닌 다른 금속류의 중국 수출을 전략적으로 늘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수입 감소와 함께 수출액도 2억 6,800만 달러로 1.5% 감소했습니다. 운송용 자동차 수출은 45.5%, 전자장비 수출은 44% 감소했고 다만 농수산물과 의류 등의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중 무역은 더욱 위축돼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지난 3월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시행됐을 때 실제적으로는 제재에 대한 효과는 4월 중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4월달 북중 무역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대북 제재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 제재 결의안이 도출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5일 구체적인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가지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두세 달에 걸쳐 북한과 중국의 교역 동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중요하다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성명이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상대방이 합의를 방해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건 지난달 28일. 유엔 안보리는 다음 날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고집하면서 4주 가까이 지연됐던 언론 성명은 VOA 취재 결과 사실상 나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8일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한 현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러시아가 가로막았다며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걸림돌인 만큼 러시아 당국에 문의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언론 성명 채택을 가로막은 건 미국과 일본이라며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알렉세이 JHF 대변인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는 관련 국가들이 자제를 하고 한반도 내 군사 활동을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정안이 앞서 언급됐던 두 나라, 즉 미국과 일본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JHF 대변인은 군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포함시키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지난 2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를 관련 당사국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다음 날 로이터통신에도 언론 성명 초안에 미국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내용이 삽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언론 성명이 문구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추가 논의조차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은 최종 불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 역시 이날 VOA에 언론 성명 채택이 너무 늦어져서 의미가 없어졌다며 언론 성명 채택을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노력이 흐지부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도 더 이상 없는 상태라면서 강력한 성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리 이사국 사이의 마찰로 인해 나오지 않은 게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로부터 언론 성명 채택을 막은 국가로 지목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BOA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언론 성명 채택을 막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위반 행위를 문제 삼는 대신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언론 성명 채택 실패 책임을 거듭 러시아에 돌렸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례적으로 특정 국가의 비협조를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BOA에 유엔 안보리 내부의 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라면서도 안보리가 복수의 유엔 결의를 분명히 위반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은 건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명 채택에 이견을 보인 러시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우려를 안겨주는 북한의 엄청난 위반을 규탄하는 대신 오히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정당하게 보호하려는 나라들을 지목하는 조항을 언론 성명에 삽입하려는 것은 성명의 본질과 의도를 바꿔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 5일에도 BOA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에 우려를 표명하는 언론 성명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했다며 안보리가 계속 분열될 경우 북한만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미한 군사활동을 문제삼은 러시아의 이견으로 지연됐습니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방이 성명 채택을 막았다고 공방을 벌였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유엔의 대북 언론 성명 채택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705 채택 과정에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며 결의 채택을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서방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4개월간 연수를 한 영국 대학생이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에서 북한에서의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이 학생은 북한을 거대한 정보 통제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넉 달간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한 영국 대학생 알렉산드로 포드 씨가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에서 북한에서의 경험을 발표한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As the first Western student to ever study there, I stayed 4 months studying Korean.
포드 씨는 서방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의 명문 김일성 대학에서 4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 있는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의 아들인 포드 씨는 15살 때 아버지와 함께 북한에서 2주간의 여름 휴가를 보낸 것을 계기로 북한에 호기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찾은 북한은 거대한 정보 통제 국가였다고 포드 씨는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giant information bubble through which no sound, no news, and no
북한의 정보 통제 장벽 때문에 뉴스와 원치 않는 견해 등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포드 씨는 북한 주민들이 전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외국 TV를 시청할 수 없으며 외국어로 된 책도 거의 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도 엄격하게 통제돼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포드 씨는 북한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김일성 대학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ach morning, all our students would pass an intimidating 10-meter statue of the great leader Kim Jong-il on our way to class.
매일 아침 모든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러 가는 길에 10m 높이의 김정일 동상에 절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포드 씨는 어느 날 북한 학생에게 김정일 동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지만 북한 학생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위대한 지도자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대답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드 씨는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와 교사,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런 집단적 사고가 유일한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드 씨는 북한에서 가는 곳마다 최고 지도자 동상을 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이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테드는 영어, 테크놀로지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즉 기술과 오락, 디자인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의 강연으로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세플링 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생각들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 아래 이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거나 추천받아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는 이현서 씨와 박연미 씨, 조셉 김 씨가 테드 강연을 통해 북한 실상을 세계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심각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평양을 방문한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 김영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발행되는 LA타임스 신문은 23일 북한에서 태양열 전지판이 전력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평양 현지 취재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전력난 해소 차원에서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고 중국산 수입품도 급증하면서 태양광 전지판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 보통광정보기술센터 매장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50와트급 태양광 전지판이 미화로 $35, 200와트급 24볼트 전지판은 $160에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매장 관계자는 신문에 한 달에 전지판 150개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자연에너지 사용을 우선적으로 장려하면서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고 가정들이 먼저 이를 선호하지만 지금은 공장과 사업소들도 전지판을 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노동신문 등 관영 언론들은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풍력과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4월 북한 전문 여행사 관계자를 인용해 평양 가정집 창문 쪽에 배치한 태양광 전지판이 전년보다 3배 정도 늘었다고 전했었습니다. LA타임스 신문은 태양광 전지판이 일반 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손전화기 충전이나 컴퓨터 또는 DVD 기기 사용, 야간 전등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적은 용량 때문에 공장이나 사업소 전력을 공급하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가정엔 아주 훌륭한 전력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에 수력발전소 가동이 멈추거나 가뭄으로 에너지 부족을 겪을 때 태양광 에너지가 매우 유용한 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23일 VOA에 태양광 전지판은 요즘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북한 주민들이 요즘 로망이죠. 그것이 텔레비전도 중요하겠지만 뿔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휴대폰도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냥 돈만 생기면 좀 못 먹더라도 일단 그거부터 놓자는 거죠.
북한의 에너지 상황을 연구하는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신문에 2014년 말 기준으로 10만 가구 이상이 태양광 전지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력과 화력 에너지가 대부분인 북한의 전체 전력 용량에서 0.1%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성 사진을 통해 일부 농장과 군시설, 라선의 카지노 등지에서 수백 개의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된 모습들이 포착됐지만 규모와 용량은 여전히 적다는 겁니다. LA타임스 신문은 인구 200만 명이 사는 서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의 용량이 550메가와트로 북한 전체의 36배에 달한다며 북한의 시장 규모는 여전히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태양광 에너지가 북한 사회 전체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문은 한국에 이런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북한 고위관리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식량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기까지도 주민들이 정부의 손을 이제 안 벌리고 자급자족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 대표는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과 전력인데 두 분야 모두 주민들의 정부 의존도가 크게 줄고 있다면서 남은 것은 교육 분야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감소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앞으로 주민들이 아닌 북한의 기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내의 통일 외교 안보 문제를 둘러싼 사회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소통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남 대화 전담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담에는 두 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통일을 해야 하는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며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장관은 24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의 남남대화 전담기구로 출범시킨 통일공감포럼 대담에 참석해 북핵문제 해법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가 적극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역사, 사회, 문화, 인도주의 영역에서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 아무리 엄중해도 이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류 전 장관은 한국 사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통일 안보에 대한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통합 없이는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담자로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 사회는 나와 다름에 대한 포용과 관용 그리고 존중이 필요하다며 사실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북한 정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평화 증진은커녕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주관적으로 만들고 싶은 남북관계를 그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북한이나 남북관계가 아니라 냉철하게 국제사회와 나의 능력과 북한의 현재 상황을 다 판단한 속에서 가능한 현재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능력과 범위를 생각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류 전 장관은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보고서가 나온 이후 상황을 봐가며 대화를 하는 게 더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연결돼 있다면 북한이 어떤 제안을 해와도 박근혜 정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전 장관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큰 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지도자 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현 정부에선 남북관계는 풀릴 길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은 남북정상회담 같은 큰 틀로 치고 들어가서 문제를 끌고 들어가야만 뭔가 열리지, 지금 남북관계의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은 지도자 간의 같은 결단을 내리는 수준에서 뭐가 되지 않으면 아마 이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가 나름대로 풀릴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
이와 관련해 류 전 장관은 남북 간 비공식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 통로가 없다는 게 큰 문제점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돼도 물밑에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7차 당대회 개최와 관련해 류 전 장관은 6차 당대회와는 달리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다면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건 장마당의 확산 등 비공식 경제의 활력 덕분이었다며 김정은 정권은 획기적인 이벤트가 필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에서 이번에 7차 당대회를 열었다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갔다면 뭐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 경제가 좀 활력이 생긴 것은 시장이 확산됐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이벤트가 필요하고 이번 당대회가 알맹이가 별로 없고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이번에 개최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반면 이 전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상 북한 경제는 일정 부분 성장해 온 게 사실이라며 한국의 눈높이가 아닌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게 이제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새로운 경제 발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담에 앞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통일공간포럼 발족식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의 핵 위협이며 비핵화가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데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 학생들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과 한국 내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을 돕고 있는 남북하나재단 등이 마련한 미국 방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탈북 중학생 한대남 군은 장차 자신이 미국에서 꿈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간 미국에서의 시간이었지만 이 학생에겐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008년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한 군은 형의 권유를 받고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서울 3.1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군은 과거 북한에 있을 때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교육을 받았지만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처음이었죠. 근데 되게 설렜죠. 되게 일이고 되게 잘 사는 나라인데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그런 도시를 방문하니까 이게 다 다양한 인종이랑 있는데 그런 문화를 신기해하고 한인 학생 그 한글학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이라 해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어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 게 되게 감사했어요.
한구는 수많은 학생 중에 자신이 미국 연수자 최종 명단에 뽑힌 것이 큰 행운이었다며 자신이 탈북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끼는 바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넘어와서 북한에서 좀 살기 힘든 거 많이 경험해 보니까 한국 아이들보다 좀 더 성숙하고 넓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사촌 누나와 함께 2012년 탈북한 박권 학생은 서울 고려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뭐든 멋질 거란 기대를 하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박군은 미국의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에 갔던 기억과 로스앤젤레스 한인으로서 최초의 시의원이 된 데이빗 뉴 의원과의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디즈니랜드 가서 놀이기구 탔던 거랑 데이빗 뉴라는 한국 최초 그분 그 이야기 들은 거 그분이 미국 가서 어떻게 갔으며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거 얘기해 주신 거 기억에 남아.
이번 탈북 학생의 미국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내 재외동포재단과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 기업인들의 비영리단체인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미국 연수 프로그램은 LA 지역 총영사관 방문, 그리피스 천문대 방문, 남가주 월셔 한국학교 1일 보조교사 체험, 한인타운 내 올림픽 경찰서 견학,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관 방문, 현지 중학교 방문, 데이빗 뉴 시의원 면담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차세대 사업부 유지연 대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한인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첫 번째 사례로 한국 내 소외계층 학생과 탈북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학생 5명을 포함해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미국 내 일정을 소화한 유 대리는 이번 연수의 목적에 대해 국내 청소년과 해외 한인 청소년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양질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리는 특히 한국 내 탈북 학생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속한다며 연수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거는 잘 몰랐었는데 좀 흥미를 느끼고 같은 동포로서 좀 우리도 저렇게 나가서 하고 이런 꿈을 조금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애들도 하고
이번 연수회 통행한 남북하나재단의 탈북 청소년 장학 지원금 담당 오태봉 대리는 자신이 한국 정착 10년 차인 탈북자라고 소개했는데요. 탈북자인 만큼 탈북 학생들의 이번 연수가 남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많은 배움도 뭐 해외에 대한 그런 의식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번에 연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글로벌화의 어떤 인식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게 또
남북 하나재단에서 8년 동안 근무해온 오 대리는 탈북 청소년들이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 경험의 기회를 얻기 힘들다며 이번 연수가 학생들의 인생의 목표를 심어주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남북 통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연수회 실질적인 기획과 진행에 큰 역할을 한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 로렌스 한 회장도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한 회장은 4명의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는데요. 탈북 학생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일정을 짜느라 고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빌 클린턴 자서전을 읽어봤더니 그 자서전 속에서 빌 클린턴 자체도 그 결선 과정에서 온 사람이죠.
네.
빌 클린턴 자체도 이 백악 그 보이스카우트 할 때 백악관을 방문해서 존 F. 케네디 손을 한번 잡았을 때부터 자기가 대통령의 꿈을 키웠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있는 청경사님도 아이들 손 한번 잡고 그 아이들이 아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 하나를 우리가 심어줄 수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가장 좋은 행사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전해드립니다.
한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연수회 수회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랑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얘기 나눌 때도 아 저희가 외형상으로 봐서는 학생들을 도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도운 것이다 라는 것에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유지연 대리는 이번 미국 연수 프로그램은 참가자 모두에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한인사회와 한국 내 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오늘 한국 소식을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2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었습니다. 또 영구적인 폐 손상을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인지도가 큰 영국의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옥시에서 만든 살균제로 인한 사태여서 한국에서는 옥시 사태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따른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보다도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징벌적인 의미를 더해서 더 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네.
보통은 그 실질적인 손해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한국에서도 사실 이 그 제도가 좀 도입된 부분이 있지만 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런 그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요. 오늘 천여 명으로 구성된 변호사와 교수 모임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습기 살균제처럼 국민 생명과 또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제조물을 생산한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그 관련 제품들을 다시는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경고를 주자는 거고요. 6월에 시작되는 한국의 새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도 제조사와 판매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부 관계자들은 구속되고요. 또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외에 또 다른 그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인 관리 또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서 문제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지금 사망자가 226명입니다. 생존 피해자도 1,58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검찰에서는 임산부 피해자에 따른 태아 사망자도 가습기 피해자에 포함한다 이렇게 밝혀서 앞으로 추가되는 피해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자녀들의 부모 부양. 예전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은 자식된 도리이고 또 지켜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요즘 들리는 소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관련 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거의 모든 자녀들이 이 늙은 부모들을 봉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자식 10명 가운데 6명만 부모 봉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모 봉양의 어떤 기준도 좀 달라졌는데요.
네.
과거의 부모 봉양이라고 한다면 한 집에 같이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만 하는 것도 봉양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을 했고요. 지난해 8월에서 9월 전국의 20살에서 64살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그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부모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었고요. 월 평균 얼마나 부모 부양을 위해서 지출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미화로 $30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사회 구조가 예전의 농경사회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부모 세대로 보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 부모 부양을 어떤 도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금의 뭐 7, 80대 노년층에는 지금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 조사도 그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998년에 부모 부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가족이 부담을 해야 된다. 가족의 어떤 도리다라는 의견이 뭐 89.9% 거의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뭐 8.9% 사회 부담이다라는 게 한 2%에 불과했는데요. 2014년에 같은 조사를 해봤더니 가족 부담은 31.7%,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16.6%, 사회 등 다른 기타의 부담이라는 응답이 51.7%로 나왔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그 위에 부모들을 극진히 모셨는데 자녀 세대에게는 그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이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이 생활비나 용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평균적으로 자녀 한 사람이 부모에게 한 월 $300를 주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경우 모시고 사는 비중은 높았지만 그 부담하는 비용은 좀 낮았고요.
네.
젊은 층의 경우는 함께 사는 경우는 적었지만 부양 비용은 조금 많았습니다. 부양하는 비용은 아들과 딸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장남의 경우에는 한 달에 $400 정도, 차남은 $280, 장녀가 $240, 차녀 이하는 그보다 적은 한 $220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딸보다는 아들이 부모 부양의 비용을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에 나선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이란으로 나흘간의 외교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20여일 만에 다시 아프리카를 향해서 나서는 겁니다. 내일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 나라와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총 일정은 10박 12일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3개국에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논의하게 되고요. 수교 130주년을 맞은 프랑스에는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세일즈 외교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지난번 이란 방문 때는 20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란 방문 때는 이란을 중심으로 어떤 중동 지역에 한국 기업과 인력이 진출하는 것을 꾀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개발이 필요한 이 아프리카 국가에 한국형의 그 맞춤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코리아 에이드라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동반하게 되는 169명의 경제사절단, 뭐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 경제사절단에는 이 한국의 중소기업 관계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진출이 가능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경제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지난번 이란 방문과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국민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계속된 남북수단 분쟁에 이어 종족 분쟁의 양상을 띤 2년 4개월간의 내전으로 수단의 국력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가축들은 약탈당하거나 도살되고 농부들은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는 등 식량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경제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남수단의 물가 상승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산하 민주주의 갈등 인도주의 지원부의 밥 리비트 부보좌관은 남수단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수단 국민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와 남용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250만 명의 남수단 주민들이 먹을 것과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을 떠났습니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인도주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수단의 세계 최대 지원국이며 이들을 위해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만 해도 16억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수단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근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부와 반정부 세력이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평화협정에 합의하긴 했지만 현지 구호 관계자들이 실제 지원을 펼치기 위해서는 긴 협상 과정과 수많은 검문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리비트 부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리비트 부보좌관은 즉석 협상 과정을 통해 일부 내전으로 고립된 지역에 접근할 수 있긴 했지만 아직 남수단 전 지역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남수단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비트 부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단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수단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미국은 남수단 국민들이 보다 번영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